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케이스이고 오늘 같이 여러분과 예배를 보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전에 제가 몇 가지 권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부모이시거든 오늘 4월 11일 오후 2시에 프레스턴과 같은 세련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등록하실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이 저의 교회 웹사이트에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새해 세례가 5월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선언하는 세례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여성 이벤트가 4월 27일에 있다고 합니다. 버스 브랠리와 같이 하는 시간으로서 이 이벤트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정보와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기도하시고 찬양 예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이끌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광고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알파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소프트 오프닝으로 열리고 있고 가을에 크게 시작되는데 아직 몇 자리에 오프닝이 있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바깥에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시리즈는 여러분이 다른 분들과 커넥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고 기독교에 관한 질문 있으시면 그곳에서 토론하고 물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시리즈에서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사용했던 두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모든 구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른 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은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익숙한 상징과 관행을 사용하여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진술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17장에서 방향이 바꾼 다음 차례대로 20장까지 진행됩니다. 17장부터 레위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지난주에 본 것에 비추어 볼 때 정말 까다롭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종교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지만 결국 종교를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거나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의도로 순종하는 시스템 또는 규칙 집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종교를 뒤집어 놓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종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도덕적이거나 율법적인지 종교적을 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종교를 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오늘의 레위기는 약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를 상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이 장을 요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제가 한 질문을 답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상기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레위기를 받는 순간의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세상이 더 나쁘거나 어두웠던 적이 지금보다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레위기 기록 당시 인류의 상태에 대해 읽지 않은 사람들에서 듣는 것입니다. 레위기 기록 당시 인류의 상태는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세상이었습니다. 조작과 권력 투쟁의 세상이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섹슈얼리티의 세계와 근친 상관은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동 희생이 실행되었습니다. 대략 학살은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잔인한 노예 제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통제가 어렵고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모든 의미에서 원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는 고대 히브리인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딘가로 데려가 가십니다. 물리적 목적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가십니다. 그는 그들을 번성하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목적과 같은 삶으로 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곳은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40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막 풀려난 사람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면 무엇을 합니까? 그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웃 나라와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변 사람들과 달리 살라는 명령이셨습니다. 따라서 다음 장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사냥을 할 때, 죽일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물들을 캠프로 가져와서 제단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과 함께 참석하는 희생이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7절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너무 원시적이고 이해가 부족했으므로 들판에 있는 동안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8장에서는 성관계와 성관계의 열두를 관한 매우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십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때 사람들에게도 성별에 관한 여러 차원이 있었습니다. 또 현대 세계와 마찬가지로 고대 세계에서도 성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도 복잡할 수 있으며 종종 다른 것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성관계는 권력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신뢰에 관한 것에 대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즐거움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불안감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성관계는 친밀감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다른 것들과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는 항상 우리의 영혼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18장의 포장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 수 있으므로 요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히브리어 남성은 그들의 가정에서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관계에 관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복잡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18장의 요약입니다. 19장엔 하나님은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롯과 보아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거둘 수 있는 일부 수확을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도, 임금 및 법적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웃과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대한 계명의 후반부를 봤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여기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은 너희 사람들 중 체류자나 낯선 사람에게 그것을 확장하라고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너희들의 이웃은 너희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같이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특히나 지금 당장 하느님의 백성에게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19장은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20장 하나님은 어린이 희생과 기타 및 여러 가지 사항을 다루고 22절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나만큼이나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처럼 살면 땅에서 토할 것이다. 꽤 선명한 사진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땅에서 구토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몇 구절 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종교 없이 변화를 경험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럼 이것을 보십시오. 레위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전에에게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을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법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책감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수치심을 사용합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협박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그치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는 다른 신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정말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인용된 내용에서 해결되십니다. 그들은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성경이 있으면 창세기 15장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15장을 여는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가시오. 당신의 나라에서 나가십시오. 당신의 사람들을 떠나십시오. 아버지의 집, 당신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떠나고 하나님께 충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큰 나라를 만들겠다. 너희 후손들 중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축복받을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위해 한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너에 대한 어떤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을 통해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나는 너를 통해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너를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이 계약을 다음같이 부릅니다.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단어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절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합의를 할 때 때때로는 우리는 그들은 오늘 디어를 절단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백성, 그 자손을 통해 세상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사실을 약속받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세상을 축복할 아이를 내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99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이지만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거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항상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므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종의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창세기 15장 4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정말 멋진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살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져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물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제물이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거 얼마나 실제적인지 보이십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안다. 하지만 나에게는 느낌이 안 온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일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놀라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보게 될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가 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물들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이 구절에는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동물들을 반조각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동물들을 반조각으로 잘랐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서면 문화가 아닌 이야기 문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변호사가 책임감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변호사와 계약을 하는 것은 만일 여러분이 약속을 깨뜨리면 거기에 대한 불신성을 결과를 책임지는 사인입니다. 이와 같이 그때 당시에 언약을 맺으려면 많은 동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반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양쪽에 반을 눕힐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통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편은 한쪽 끝에 서고 상대방은 다른 쪽 끝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팀은 언약의 결심을 선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팀은 동물들 사이를 걷습니다. 왜일까요? 동물의 피 묻은 반쪽 사이를 걸을 때 약속을 안 지키면 당신은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약을 맺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작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쪽 끝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른 쪽 끝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거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이 올 것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음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리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제 여기 훈제 냄비와 타오르는 횃불 정말 혼란스럽게 들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단어를 번역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하는데 사용하게 된 단어는 사이나이 산에서 사용된 연기와 불꽃에 사용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를 기둥하는데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나오게 할 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타는 구름. 따라서 아브라함이 목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반으로 잘라진 동물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동물 사이를 걷고 계약을 봉인하고 부서지는 결과를 책임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데는 항상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내 불멸이 필멸의 고통을 겪을 것이고 내 무한히 한계를 겪을 것이고 내 힘이 무력해질 것이고 내가 파괴될 수 있고 내 몸이 산산조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놀랍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도전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아마도 신앙에서 가득 찬 삶에 대한 더 큰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은 여러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제가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종료 일을 지키지 못하는 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전통은 두 정당이 두 반쪽을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걸어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가셨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불멸이 필멸의 고통을 겪을 것이고 내 무한히 한계를 겪을 것이고 내 힘이 무력해질 것이고 나는 잘릴 것이고 내가 파괴되고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친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내가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삶은 협력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결코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우리 둘을 위한 언약을 저주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빨리 감을 때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가복음 14장 22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나는 새 언약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고 더 나은 계약. 하지만 양측을 책임지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와서 나는 당신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냐고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약속을 보아라. 너보다 더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아픈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은 너가 믿으면 고쳐준다. 그 남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마음 믿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서 저는 예수님을 충분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고 말하면 또는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여러분을 복음으로 다시 데려오고 보여줄 것입니다. 너는 나 없이 길을 잃었다. 너는 나 없이 깨어지면서 헤엄치고 있었다. 그리고 너는 그 게임에서 구해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가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기억하십니까? 나는 당신과 당신을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가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 변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수치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죄책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적적인 사랑과 흔들리지 않은 은혜가 작용할 때 우리 삶의 동기부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내일 일어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고 뚜렷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동안 얼마나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깊숙한 곳에서 나는 우주 창조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운영 동기가 될 때 모든 것이 이동되기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은혜의 낮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오류에 대한 허용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핀과 바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왜곡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래와 우리의 거래를 지키십니다. 그는 거래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쪽이든 이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십니다.